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설교 제목은 악한 때를 이기는 전략,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14일이니까 17일 남은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계수하죠. 어떠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떠셨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길게, 긴 호흡으로 걷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또한 단거리 경주, 100m 경주가 아닙니다. 깁니다. 예수 믿고 3개월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십수년을 또는 수십년을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해요.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악한 때를 이기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뚜렷한 삶의 방향과 표대가 있었기에 이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전략이란 말을 쓰고 있진 않지만 뚜렷한 삶의 방향과 표대, 다른 말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시간 사용의 전략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것. 마라톤 선수가 그 코스가 42.195km죠. 이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지난 코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코스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3절 14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반드시 작업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힘이 셉니다. 이기는 전략을 원하는 사람은 이 과거를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실수, 과거 시간 잘못 보낸 것, 망친 것, 낭비한 것, 실수, 아픔, 이것이 나를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광로에 녹여서 나를 전진시키는 경건 징검다리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자꾸 돌아보면서 낭비한 그것이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져와가지고 용광로에 녹여서 내 앞에 놓여있는 곳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도로운 탕자를 항상 기억합니다.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리라고 결심하면서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오는 것은 잘했단 말이에요. 좋은 결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너무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들이 이렇게 짐작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낭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올 것을 예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송아지를 키우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애쓰고 주의하고 지혜를 구하고 해도 실수하게 마련이에요.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이 실수와 허물과 죄를 감안한, 고려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 과거는 힘이 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힘이 센다는 거 아십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낭비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며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그냥 아, 실수 많이 했네, 그것이 끝이에요. 불리해 보이는 과거의 경험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에 녹이면서,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견고한 징검들이가 되게 하십시오. 첫 번째 전략은 뒤에 있는 것 가감하게 잊어라. 이것이 악한 대로 이기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들이라.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처음 나누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들일 것.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기회를 사들이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끼지? 태블릿을 샀는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프로텍트하는 스크린 이렇게 깔고 뭐 커버를 씌우고 이렇게 아끼라는 건가? 기회를 사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엑사고라조. 여기 아고라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 나와있는 아고라. 아고라 하면은 시장이에요, 시장. 마켓을 아고라라고 해요, 헬라어로. X 하면은 뭐뭐로부터. 시장으로부터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으로부터 뭐예요? 우리 사들이겠죠. 엑사고라조 하면은 뭔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사들이는 것,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내 것으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돈을 내고 야채를 사들이는 것, 돈을 내고 그릇을 사들이는 것을 엑사고라조라고 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를 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사들이라고. 시간을 사들이라 그렇게 돼. 시간들을. 우리에게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가만히 두어도 흘러 들어가는, 그냥 지나가죠. 그냥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10분 지났네? 흘러가요. 이 달력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달력의 시간.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흐르는 이 시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뭔가 도장을 꽝꽝 찍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45세 된 남자가 있습니다. 어스라부터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당신 이제 사는 날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90일 정도 남았다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 3개월은 지금 그가 살아왔던 45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의사가 통보하기 전에 그는 3개월 동안 살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남은 90일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 전에 당연하게 해야 될 것, 당연하게 만날 것, 당연하게 추구할 것, 당연하게 뭐 사고팔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여행하는 것, 90일이 희한하게 달라져요. 이거 취소하고, 이거 대신 이거 하고, 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다른 거 하기로 해요. 다른 거 채우기로 해요. 카이로스에. 그래서 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3개월은 이 45세 남자에게 그가 보냈던 지난 45년의 세월보다 크로노스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시간이 의미 있는 크로노스로만 채워지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돈을 크게 벌고 이름을 널리 알리고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영원한 가치 지닌 일에 시간을 사들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시간은 낭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사들이는 크로노스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올해 365일 가운데 나의 크로노스는 몇 번의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진행되었지?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악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시간을 잘 써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제를 답니다.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즉 기회를 사들이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라고 한 이 명령의 이유와 근거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가 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의 뉘앙스는 이 세상의 환경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아이고 나쁜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진짜예요? 목사님 설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이것이 너무 교묘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마음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결심하면 말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언젠가 내가 기도할 거야. 기도의 삶이 나의 패턴이 될 거야.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거야. 그 시간이 왜 안 오냐 말이에요. 의문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결심하면 얼마든지 말씀 확 읽을 수 있어. 왜 근데 다음, 내일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환경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허무한 대로 때내려 가게 하는 거센 강물과 같습니다. 저는 현대 우리 세대의 시간 도둑을 두 가지로 보아요. 크게. 하나는 물질주의고 하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는데요. 상당히 추상적이죠. 물질주의가 뭐냐.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더 가져야 행복이야. 물질주의예요. 그리고 이 물질주의는 반드시 과시, 과장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줘야 성공. 이 물질주의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는 쉴 새 없이 일해야 되고 돈을 버는 데 시간을 다 써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에 카이로스를 사드리는 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의 덫이라 저는 표현하는데 스마트폰을 켜거나 유튜브나 SNS에 접속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는 그 손가락질 한 번에 나는 지금 개인이 뭐 단순하게 그렇게 아주 그 순진하게 이렇게 한번 스크롤을 하죠. 그런데 이 행위 자체, 이 행동 패턴, 우리 행동과학이라고 하는데 behavioral science. 이 뒤에 수백 명의 천재들이 만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우리 뇌를 분석한 결과예요, 이게. 그냥 기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여금 손가락 한번 스크롤 다운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디자이어를 어떻게 터치하고 하는 것을 다 파악한 수백 명의 천재들이 만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 뇌를 분석한 결과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했는지, 어떤 자극에 반응했는지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10분만 봐야지 하는 것이 10분이 안 끝나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진단은 지금 우리 세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대화해보고 교제해보면은 다 귀하고 또 내면에 있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라든지 그것이 강해요. 그런데 상대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우리의 시간을 체류시키기 위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 무기력입니다. 희한하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는 몇 시간을 쏟아부어도 이상하게 지치질 않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봐 가면 5분을 버티기 힘들어요. 이게 뭐지? 낯선 한 장을 읽으려 하면 집중력이 안 되는데 뭘까? 우리의 뇌가요, 세상의 자극적인 속도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슬려야 돼요. 세상이 가는데 눈 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지금 자극적인 속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특히 영상은 영화나 뭐든지 간에 이렇게 영상은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체가 그 영상이에요. 주체가 오디오예요. 그것을 내가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1.5배속으로 해요. 그래도 주체는 그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펼치잖아요. 책을 펼치면 주체는 여러분이 됩니다. 왜? 속도는 내가 정해요. 영상은 여러분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 영상이 주체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책은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해요. 한 페이지를 1분에 읽을 수도 있고 10초에 읽을 수도 있어요.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한 가지, 추가될 한 가지는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 가르쳐주고 질문만 잘하고 프롬프트만 생성하는 걸 알면 되지 왜 책을 읽혀요? No! 아이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책을 읽히고 밖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AI 시대에 특히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방어가 아닙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거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격을 하십시오. 공격.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이 공격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을 엄청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악하고 치밀한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내일부터 잘해야지. 이거는 절대 안 먹힙니다. 내일부터 잘해야지. 막연한 결심은 100점 100패입니다. 적은 대적은 우리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물론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맨주먹으로 어떻게 싸워요?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둘러싸고 있는 무엇이라면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데드라인을 걷는 것을 한 연습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드라인을 걷는 거예요. 일단 데드라인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간은 내가 뭐뭐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시간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이렇게 좀 헌신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플래너에다가 시간을 적어요. 시간 시작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뭐 8시 40분에서 점심 그 시간까지가 11시 50분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게 3시간 10분 이렇게 나잖아요. 3시간 10분 그렇게 적습니다. 제 플래너에 보면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 새내는 날 뭐 이런 거 이것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은 내 생산성이 달라져요. 적는 날. 아, 이거, 목사님, 그러면은 정확하게 8시 40분 시작해가지고 11시 50분이 작업 끝나요? 아니에요. 12시를 넘길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뭐 기도해주고, 그래서 11시 30분에 뭔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그 날은 생산성이 달라요. 막연한 것이. 저는 요리할 때, 시간 알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포모도르 같은 거 60분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시고 일단 비 한번 돌리면은 뭐 다음에 60분 사용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45분 작업하고 싶다 이러면 한번 45분까지 맞춰놔요. 그러면은 45분이 다 되면 따르릉 하고 울리거든요. 나에게 제한을 거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45분 이 작업하고 그다음 어떤 걸 해.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하게 한 때가 있어요. 어떤 뭐 내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기분이나 또는 해야 할 일들이 밀려가지고 그럼 스킵하고 싶죠. 그럼 3일 정도 스킵하면 4일째 되면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까? 요게 싸간단 말이에요. 아니 뭐 2, 3kg 찌면 어때? 뭐 이런 그런. 그런데요, 아까 그 자몽종처럼 생긴 그것을 15분으로 맞춰두고 이 15분 가운데 내가 커피를 마시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뭐 아령을 들든지 15분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그렇게 한 거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운동해볼까 하는 것은 나를 다르게 합니다. 제가 비교적 디스플린이 되어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5분, 이 15분은 내가 나를 대면하는 시간이다라고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못을 박아두세요. 꼭 여러분들에게 뭐 15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15분은 중요한 하나 유닛이에요. 15분. 24시간이 있고 곱하기 4. 이 15분을 앞에 두고 활용하면 이 24시간이 다른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을 흘러가는 물처럼 써요. 이것은 성경이 지혜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물처럼 쓰는. 이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삽니다. 가만히 있어도 24시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TV, 스마트폰, 게임, 뭐 오락, 걱정, 다툼 뭐 이거를 태워 없어요 그냥. 근데 소비된 시간은 전혀 가치를 남기지 않아요. 자녀 가치. 마치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룬 부는 가져갈 수 없다고 한탄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낸 그 시간들은 죽음과 함께 소멸해버리죠. 시간들은.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싶은 그 내용을 잠시 드리고 메시지 마칠게요. 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 뭐 많이 없던데 시간의 가계부를 한번 하루만 아니면은 일주일 것만 적어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다른 사람 보여줄 거 아니니까 그냥 적고 아니면 기록하고 삭제해버려요. 그거를 한번 해보라. 자기만 아는. 그러니까 오디스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아니면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걷고 있는지 증거만 보면 돼요. 어떻게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찰하면 돼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가계부를 쓰듯이 내가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지? 정밀 조사하면 답이 나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거든.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시킨 그 시간을 확인하세요. 그건 어차피 뭐 잠자야 되고 어차피 일해야 되니까 그것을 제외시키세요. 남은 자유 시간을 무엇에 소비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대면하면 전략이 나옵니다. 이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구나 라고 일단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15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의 전략 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드는 시간은 15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허리를 띠를 매듯이 생각을 단속하는 그런 시간, 전략 회의를 가지는 그 15분을 내 삶 가운데 정착시킬 수가 있다면 방금 막 다 제쳐놓고 15분. 근데 연습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길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그런 도파민이 나는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분을 투자해 보십시오. 국제 NGO 단체 월드비전의 긴급구호 팀장으로 이제 세계를 누비는 한비아 씨라고 있어요. 바람의 딸, 그래서 지구 세 바퀴 반,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그 책을 지은 분인데 여행가이죠. 그리고 구호 전문가이고요. 이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자기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3주만 해보기를 권면해요. 목사님 매일이요? 매일이요. 24 곱하기 4가 얼마죠? 96인가요? 아 살아있네 요즘. 96개 유닛 가운데 근데 15분이 96개 있다는 거예요. 하루 잠자는 시간 다 있겠죠. 근데 그게 15분이면은 96분의 1 아닙니까? 근데 내가 15분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다면, 도파민을 뿜뿜 주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피곤이 나에게 오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인데 다른데 뭔가를 사로잡혀 있으면서 도파민을 주는 것에 노예가 되면은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15분은 내 하루 가운데 90분의 1을 제대로 사용해서 정직하게 대면하면은 희한하게 동일한 곳에 낭비하는 그 액티비티까지도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추구할 수 있는 뭔가가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15분 펜으로 종이에 적으면서 반드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몇몇 성도들에게 딜리트라는 책 이제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기를 저는 바라요. 저는 이 목표 설정이라는 이 부분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요소인지를 오래전에 깨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목표를. 첫 번째, 목표가 명료하면 혼란이 사라진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까. 인생에서 방황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데스티네이션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목적지가 없는 배는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정해지면 모든 결정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 목표가 명료하면 희한하게 특별한 눈이 주어집니다. 목표가 명료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이 보는 특별한 눈이 생깁니다. 이 목표는 우리의 뇌에 필터를 끼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임신하신 분이 없죠. 임산부가 되면은요, 임산부가 되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임산부들이에요. 필터가 깨져요.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언젠가 예정일에 출산할 거다라고 하는 목표가 그 임산부에게 주어져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평범한 사건, 크로노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보여요. 눈이 장착된다니까요. 목표가 그것을 만들죠.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명료하면 쓸데없는 일에 그리고 정보에 노라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담으로 이제 뭐 얼마 전에 책이 출판됐잖아요. 한 권. 제가 왜 이 책 출판을 서둘렀는가 하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번째 책이 있는데 페이지 수가 한 560페이지 정도 되는데 기존 작가로서 두 번째 책을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프로필에 조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첫 번째 책을 냈는데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책을 언제 이게 원고가 완성되는 그 지진이 있어요, 저에게. 목표죠. 이게. 왜 이러한 아이디어를, 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안겨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주셨어요. 소설 형식이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소설 형식이어야 된다. 장면은 이렇게 돼야 되나? 그래야 된다.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명료하게 정해졌습니다. 채우기만 하면 돼요. 작은 작업이 아닙니다. 한 주에 한 챕터 내지 두 챕터를 완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가 명료해지니까 쓸데없는 정보나 일에 놓으라고 하는 힘이 생긴다고 했죠. 목표가 없으면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 책에 들어가야 될 그 정보가 제 책장에 있는 그 수천 권의 책 가운데 극소수의 것만 역할을 해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책이 12권 시리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권을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정보들을 다 쳐냅니다. 그게 저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보려 하는 것은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없으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 시간의 부족이 느껴지지만 목표가 생기는 순간에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히 구분이 돼요. 여러분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FOMO Fear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시대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이 겪는 이 포모 증후군이 시간 빈곤의 원인이에요. 왜? 내가 목표가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놓친 거 아닌가 이것 아닌가 내가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쓰르지 아니하고 빈둥거리는 거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알도록, 다 가지도록 승리하지 않으셨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가 뚜렷하면요. 근데 그 목표는 15분 안에 만들어집니다. 15분과 실험할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21일 동안에 매일 펜을 꺼내놓고 점을 위에 적어가면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15분이 30분으로 연장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 때려치우고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카페에 가가지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마인드맵으로 승부를 내볼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 15분에서 결정이 돼요. 희한하게 이 15분은 내 삶이 의미 없어 흘러가는 거기에 크게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시간은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 이 버리는 것을 저는 딜리트라고 합니다.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가감하게 버리는 것. 여기에서 파워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취미 가운데, 저는 취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취미를 가져야 되는지 깊이 의심하십시오. 저는 낚시를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감히 낚시를 잘합니다. 근데 낚시를 안 가요. 여기 와서 16년 동안 낚시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아, 수도승 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요. 그것보다도 다른 상의 가치, 상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제가 수도승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행적이 아니요. 사람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자기를 진짜 흥분시키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딜레트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올해 17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원한 비전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혜의 영이 되셔서 이들이 편과 모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그들의 삶을 이리저리 회고하고 또 계획과 목표를 설정할 때 주님 그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